지난번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에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 모세가 바로에게 출애굽하라는 그 사명을 전하였더니 바로가 더욱 고난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 5장 그 6절과 7절을 보면은 벽돌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주지 아니하고 스스로 짚을 찾아서 벽돌 만들라.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짚을 전과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들이 벽돌을 지을 때 짚을 그 안에 넣는데 그 짚을 넣는 이유는 벽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잘 그 부스러뜨리지 않게 넣는데 그전에는 애굽인들이 그 작업 반장 하신 분이 주었는데 이제는 주지 말고 너가 찾아서 짚을 찾아갖고 벽돌을 만들되 수요는 전과 똑같은 수요대로 하라 하니까 짚을 찾는데 이들이 시간을 더 보내버리나요? 더 노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순종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콜링이라 믿었는데 고난 더 가해질 때 우리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를 지난번에 보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맞추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언제나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 믿음의 그 결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련을 준다는 것을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출애굽기 6장 1절 30절에서 어려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부와 그 같은 그 내용인데 이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그 모세가 하느님과 대화를 통해서 또 하느님 거기에 대한 그 인도하심 이걸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온라인 코스를 위한 분 질문을 세 가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하느님의 무슨 성품을 볼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2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 뜻이 확실한 것 같은데 더욱 일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히 하나님 뜻인 줄 알긴 알겠는데 왜냐하면 뭐 처음에 시작할 때라든지 모든 것이 보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인 걸 알긴 알겠는데 순종했더니 더욱더 일들이 자꾸 어려워질 때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그 질문의 핵심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보면 이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now 현재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한테 지난번에 그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시나이까?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오히려 그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 왕한테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말씀 듣지 아니하고 바로 왕이 오히려 게으러서 그렇다 이래 가지고 짚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은 전과 똑같이 술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더 심해 가지 않으면 해초를 때리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모세가 하니까 어떻게 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나를 바로한테 하라 해서 순종했더니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않으셨나이까? 주님께서 오히려 구원은 그냥 오히려 더 학대가 더 심하겠다. 그래서 이러할 때 학대가 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말이 그 듣지 않고 여기 보면 강한 손을 두 분이 내겠습니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 그들을 보내 강한 손을 더함으로 이 바로 왕이 더욱더 강팍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 마음을 결국은 도울 수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면 열 번째 재앙에 의해서 드디어 자기 마다도 죽고 난 뒤 마음이 돌리가 걸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라는 것은 또 다음에 또 이제가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Assurance. 너가 이렇게 어렵고 이래할지라도 결국 내가 그것도 함께하고 그들이 어렵게 이래하면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을 안 드니까 그보다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힘으로 너로 하여금 결국은 내가 처음 명령에는 출애굽을 하여금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분명히 하나님 뜻은 확실한데 왜냐하면 목적이 주님을 위한 그거 하트고 그런 거고 이러한데 그걸 순종해 뛸 잡도 어려워질 때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런 확신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므로 확신시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하기 때문에 확신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믿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면 so what? 이렇게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나는 여호와라가 여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6절에다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에 8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편에 가면은 또 29절에 나는 여호와라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여호와라는 게 so what? 그래서 이제 나는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이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느님으로 나타났어요. 전능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는 것은 이 문맥 속에서 전능하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전능하신 하느님으로 하게끔 하도록 그게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흔들지 않은 믿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상당히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증명을 하겠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것을 결국은 자기의 그 하나님 백성들이 알게끔 하게 어떻게 알게끔 하느냐 즉 애굽한테 그 열 가지 재앙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이러한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다 했다.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느님께서 약속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5절에 또 이제가 또 납니다.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에서 5절에도 하느님께서 또다시 확신시켜줍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 시키라는 것은 그 4절에 있는 그 언약을 말씀하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은 그들과 언약해서 그들로 가게끔 하기는 출애굽하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한다. 이것을 다시 확신시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또 나는 여호와라 나왔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또 출애굽을 설명한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 팔과 건지며 그 팔을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 구원하겠다는 얘기합니다.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또 하긴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시켜주는 거였습니다. 너 흔들리지 마라. 내가 말했는 그 약속을 지키리라. 이것을 믿어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계속 하느님께서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이 여호와는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 되리라. 여기에 또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리라. 너희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는 너의 하나님, 이것 또 너의 하나님 나오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리라. 바로 내가 너를 지키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백성이므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는 것, 그것을 알기를 바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맹세한 땅, 아까 가나안 땅, 4절에 가나안 땅이나 맹세한 땅, 맹세한 땅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느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땅을 얘기한다. 맹세한 뜻은 그겁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맹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unilateral promise란다. 일방적으로. 그게 맹세합니다. 하느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맹세한 땅.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 기업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살도록 하겠다는 것.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살도록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또 세 번째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전능하는 하느님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또 이 하느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모세가 또 순종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역사의 혹도가 그 벽돌 만든다고 더욱더 책짓질하고 뭐 지퍼에까지 하고 너무 고난의 혹당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했더라. 하느님 말씀했는데 참 이러한 심정들이 있겠죠. 우리가 주님 말씀을 구질구질 가르치고 전했는데 이걸 듣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거를 자기가 하느님 말씀 글로 적은 그 말씀을 자기 귀로 듣고는 레마 자기 마음에서 떨어져서 그것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심겨져야 되는 듣지 않았다는 건 심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현재 그 마음 상황 오히려 그 말을 들었더니 더욱더 고통이 심함을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어디에 전하듯 전했더니 거기에 나오지 않을 때 이러할 때 크게 실망되는 것이 본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그 하는 그 본분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세의 그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느님은 자라게 나게 한다. 결국 하느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전하는 건 전한 걸로 모세의 임무는 끝난 겁니다. 그런 적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했어. 오직 자라게 하시는 그런 하느님이다. 근데 하느님은 강요하시는 하느님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 기회를 주는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그 상태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보면은 바로를 강팍해 했다 했거든요. 바로한테 기회를 계속 줬어요. 그걸 하라고. 이래 해도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그 상태로. 그래서 그 내버려 두는 상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그 결과는 주님 손에 있다 뿐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다. 똑같으나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라.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자라게 했어. 그러나 그것은 다 똑같아.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그 사역에 따라 상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바로 고린도 그 성도들이 밭이다. 완전히 없는 땅에서 복음 씨앗이 심어진 밭에 사도 바울을 심었고 하나님 집 이제 자라게 하는 것은 아볼로의 물을 주므로 해서 이렇게 자라게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 집이다. 너희들이 그런 것을 말씀 자라게 하는 것 그 결과는 누구냐?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세가 그 결과가 보니 듣지 않아 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 길로 가라사대 돌아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하느님께서 바로 왕한테 또 기회를 줍니다. 이 출애굽 시키라고 예? 재앙을 주기 전에 여기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계속 있어요. 바로에게 그걸 받아들일 그 기회를 주는 걸 볼 수 있는 이것이 하느님 하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도 그걸 보고 right away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오래 참고 그에 대한 기회를 계속 줍니다. 그걸 몇 년이 될지라 그것이 크리스천한테 하트입니다.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않았거든. 이거는 참 우리가 인간적인 육적인 그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나를 듣지 않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을까? 바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인데 하나님 백성들 어찌 들을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인. 입이 둔한 자인이라는 이것이 여기에서 보면 오늘 또 두 번째인데 제일 처음에 하느님이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 부를 때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걔는 어릴 적에 바로 그 궁전에 애굽 그러니까 애굽이 아람 말입니다 아람 말 우리가 그 모슬렘 그 선교 우리도 모슬렘 선교하는데 거기 보면 크게 세 그룹 있는데 터키 말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란 말 파시가 있고 이란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아랍어가 있어 이 애굽이 아람 말입니다 이 당시에 그 고체지만은 이 아람 말하는 거기에서 자라남는 이 모세가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애굽에 일하는 그 동족 싸우는 걸 보고 그 살인인에서 도망을 갔죠. 도망을 해가지고 그 도망가는 그 사막 그 아랍 지역입니다. 아랍 말하는 그 지역 거기에서 자라가지고 80세에 하나님을 부른 말. 그래 80년 동안에 자기 언어 있는 히브리어는 그 자기가 궁전에 자를 때 그 유모한테 실은 자기 친엄마죠. 그것을 배운 게 그게 전부예요. 제 외국어로 배웠어요. 80년 동안에 있을 때 말이 둔한 건 이해를 가요. 그래갖고 나중에 지금 이제는 자기 형인 3살 위는 아론의 이제 그 자기의 말을 대변하는 줄 알았는데 이래 어려우니까 그 다음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내 아는 입이 둔한 자다. 슬로우 스피커다. 이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하느님께서 한응하는 그거를 처음에 오픈하라 해서 이제 열었는데, 하다가 딱 10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영어, 이제 하시는 어떤 한 분이, 내한테 성경을 가르치라. 이래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텔라구에 그때 제 마음이 기도가 바라니, 나는 입이 둔한 자다. 나는 영어를 못합니다. 주님, 나는 경상도 사람이고, 여기에서 제2인이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 주님이 그 함께 한다는 것. 바로 모세한테 위로하는 그 성경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거기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거기에 그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고 난 뒤에 벌써 만 7년이 지금 넘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지금은 보면 영어 사역들이 훨씬 많아지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는 이 모세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게 인간적 생각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그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해 내게 하시니라 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느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리커미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한테 출애굽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그 족보가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야곱의 그 후손인 그 아들 장자 루벤이 나오고 그 다음 15절에 시몬이 나오고 16절에 레위가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의 이름은 이라니 그 영치의 이라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의 수는 137세였더라. 그러나 레위 이 손에 바로 모세와 아론이 나오기 때문에 모세 아론의 족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야곱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루벤 시몬 세 번째는 레위에 대한 설명이나 네 번째 유다는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게르손의 아들은 그 가족의 림나오시므요 고아스의 아들들은 아므롬과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요 고아스의 수는 133세였더라. 무라리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의 그 아비인 위 요게벳을 아내를 취하고 우리 요게벳 나중에 보면 이게 저기 자기의 그 숙모 그러니까 엔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론 모세를 낳고 아므람의 수는 170세. 아론은 모세보다도 한 3살 정도 많은 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이들보다 나이 많은 미리암 우리 누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와 네베크 시그리오 우시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오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식구들이 23절에 나옵니다. 아론이 암미니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나중에 그 대제사장이 그 대가는 그 테코브 첫째 아들이 하다가 나답 아비우가 이상한 불로에서 죽어가, 그 다음에 또 아들이 테코바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가 나오죠. 고래는 모세를 반역한 자죠. 아들들은 아살과 에기나와 아비아삭과, 또 이들은 고라의 사람의 족장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라고 여기 나오죠. 엘리아살이 나중에 그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이코가 비느하스를 낳고, 이들은 예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5절은 모세와 아론의 그 가족의 그 레위의 그 지파들의 그 후손인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이 군대대로 보면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는 각 지파들이 군대를 조성하는 것을 우리가 그 뒤편에 그 민수기에 가면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리고 이끌어가는 자는 아론과 모세가 그 리더로서 그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으로 여호와의 명령한 것을 볼 수 있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말한 자도, 왜냐 이거를 하느님께서 이들로 그 가서 말하게끔 하라고 해서, 이들이 하느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느님의 일을 하였지만은 더욱더 일이 어렵게 되었어요. 말을 전하래가 전했더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제 아론이 모세의 그 말을 대변해서 얘기하고, 모세는 아랍 왕한테 가서 얘기한다. 왜냐하면 같은 그 애굽말 자기 것을 자랐으니까 아랍 말로 가서 전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론은 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말로 그 대변자로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해서 둘이 같이 이렇게 전했는데, 그러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impossible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불행하게도 바로 왕은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팍함을 도로해서 재앙을 점점 강한 것으로 해서 마지막 열 번째는 첫째 아들 죽이는, 첫째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여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부르짖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고 또 하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전능한 자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가 불가능한 거지 한게 보이지만 인간 눈에는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고하라. 또 고하라고 또 얘기하죠. 다시 또 얘기하라고.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라. 또 입이 둔한 자라고 또 세 번째 얘기합니다. 슬로우 스피커로. 자기의 마음 한구석에 참 말이 둔한 자라는 것은 바로 어찌 나를 들으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열 가지 그 재앙이 이제 시작했고, 하나 모세는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세 번째로 나는 입이 둔한 자라. 나는 슬로우 스피커다. 말이 둔한 자라. 그래서 자기의 그 참 개인적인 그 부족함,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우리 출애굽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나를 순종하라는 말이 수없이 나올 수 있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었다. 하느님이 직접 컨트롤한 소유가 되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날 우리 신약 우리 크리스천들의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그 소유물이 되었는 우리 자신,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거기에서 또 이 출애굽 24장 21절에 너희는 상가 그 목수를 청종하고 또 순종하고 여호와를 노예케 하지 말라 했죠. 그러니까 노예케 하고 청종치 않으면은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거고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하느님께 순종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복을 주고 참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하지만 오히려 청종치 아니하고 노예케 하게 되면 허물을 용서치 않는다. 22절은 너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순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은 내가 너 원수에게 너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의 원수가 되고 너 대적의 대적이 될지라. 그래서 하느님께서 친히 원수를 쳐부치고 대적을 쳐부시는 것과 같은 것을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뜻이 확실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더욱 일이 어려워지고 나아가서는 불가능한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시작 포인트에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한 그 포인트에 그것이 하는 뜻인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분 뭐 간증도 하듯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이렇게 덜렁해. 그런 콜링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콜링이 하느님한테 온 건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에서 온 건지 그거에 대해서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하느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인지 자기가 되는 하느님을 위한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란 모슬렘의 복음을 전할 수 오케이 이게 하나의 뜻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키를 가진 자가 그 문을 열어주는지 주위에 이란 사람이 있는 거 없는지 아니면 그걸 봐야 될 거예요. 아니면 이란들이 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뭐 식당에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그거 간택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을 믿고 순종함을 행동으로 안 가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사람 어떻게 만나며 어떻게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어디로 문을 열었는지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콜링에 대한 하느님 말씀이 컨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 모세한테 하느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주었죠. 그럼 신약에서 어떻게 되냐 이미 성경 66권 전체 구절 중에서 자기한테 구체적으로 주는 그런 말씀 이제 66권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자기 컨펌 주는 바로 첫 시작 포인트에서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문제들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돈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에 어쩔 수 없이 자꾸 돈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이 아니라 돈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주어진 돈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에 무엇을 쓸 것인가 계산하는 겁니다. 주어진 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그 돈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느님 나라를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주어진 그 결과에 그걸 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들 이 점에서 혼동을 하는데 어떤 일들을 알아보면은 분명히 하느님 뜻이 시작이 되었는데 재정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다감 아니면은 그 주어진 걸 가지고 거기에 의자서 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느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인도함에 따라 성령 하느님의 움직임에 의자서 되는 겁니다. 그러한 그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우리가 보면은 첫째 1절에 하느님 무슨 성품을 볼 수 있는 하느님이 그 볼 수 있는 이제라고 했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볼 수 있죠. 계속 확신시키는 거. 어려울 때 값의 assurance, 사랑. 그 다음에 2절에서 나는 여호와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호와라는 성경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 3절에 설명 전능하신 하느님인 것을 뜻하죠. 나는 그걸 할 수 있다. 어려운 걸 때. 그럼 마지막 질문은 하느님 뜻이 확실한 것 같은데 더욱 일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시작점은 다시 재점검한다. 그것이 하느님 뜻이 아닌지.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이 이제 하느님 뜻이 확실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따라서 계속 그걸 인내하고 또 long suffering 하면서 그 하느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헤어지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지는 거기에 따라서 의자서 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돈 자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항상 하느님 뜻을 추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추구할 때 거기에 따라서 하느님의 그 길에 계속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405장 찬송하고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